네, 참된 영광. 여러분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인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인가요? 그렇다고 하셔야죠. 하나님 예배자가 소중한 거라고 방금 나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봐주셔서 그 증거가 예배드리게 하신 것이고요. 예배의 기쁨이 넘치면 정말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자식의 자존감은 아빠를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말 좀 뭐 크면 안 그렇지만 그래도 크면 안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정도로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는 기쁨이 넘치는 건 정말 소중한 은혜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귀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를 늘 사모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대를 하면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예, 우리 인생은 가치 있습니까? 소중합니까?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잖아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 창세기에 좋지 못하다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게 그거예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배피를 만들어주시잖아요. 짝을 만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이브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브도 아담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짝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생, 하나님이 인생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만드셨는데 혼자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을 때 서로 그 가치를 알아줄 때, 인정해 줄 때, 칭찬해 줄 때, 자랑할 때, 그때 소중한 것을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자랑할 만한 인생이라면 누군가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소중한 것이 참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가치는, 인생의 가치는 관계 속에서 실현됩니다. 칭찬받는 것 다 좋잖아요. 누군가 날 칭찬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예. 반대로 난 계속 괜찮은 사람인데 안 알아주고 오해하면 마음 속상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칭찬. 그 잠언 27장에도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스스로 존귀하고 칭찬하는 것은 자기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라 누군가 나의 가치를 알아보고 칭찬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이치인 거죠. 뭐 신앙을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살림 형편입니다. 예, 그래요. 소중한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기쁘죠. 제가 입술이 부르튼 이유는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4시간을 운전해 가서 제 딸애를, 작은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서 뭐 할 일이 얼마나 또 많겠어요. 막 쫓아다니면서 도와주고, 거기다가 성경 공부는 3개나 시작을 해가지고 뭐 쉴 날도 없이 하다 보니까 입술이 이렇게 부르텄어요. 근데 그래도 딸은 안 알아줍니다. 예. 잘 안 알아줘요. 막 무슨 맡겨놓은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하루 그냥 같이 시간 보내고 지 친구들 찾아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가끔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냥 겉으로라도 아빠 고마워요. 뭐 아빠가 내가 책을 하나 추천해 줬는데 너무 그 책이 좋고 아빠가 이런 책을 읽는 사람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기분이 막 째질, 모든 서운함이 다 없어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야, 얘랑 또 얘를 데리고 4시간 동안 둘이서 운전하면서 데려다 줄 생각하면 뭐 콧노래가 막 나옵니다. 진짜 그래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를 알아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드릴 때, 하나님을 칭찬할 때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요. 그렇게 서로 알아주고 칭찬하는 게 우리 가치,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그런 귀한 통로인데, 뭘 자랑할 건가, 뭘 알아줄 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쓸모 있는 것을 알아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잖아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일을, 그런 그 속성과 능력을 알아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제가 딸에게 책을 추천했다고 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The Road to Character라는 책이에요. 인격 형성의 길, 뭐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서문에서 데이빗 브룩스라는 뉴욕타임즈의 그 컬럼니스트가 쓴 책인데요, 서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인격이라는 게 성품과 가치와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레주메 프로파일, 이력서에 적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공부를 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경험이 있다 라는 레주메라는 건 이력서인데, 근데 쓸모가 있는 거죠. 이력서에 적는 사람의 됨됨이가 한 면이 있고,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유올로지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자랑, 소중한 것을 표현하는 말이. 유올로지가 뭡니까? 유올로지는 장례식 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살아계실 때 이런 분이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다, 이런 즐거움을 나눴다 하는, 그것이 조사죠, 조사. 그것이 유올로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는 아무 쓸모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어떤 인간됨으로, 어떤 사람됨으로 이 남겨지는, 그리고 자랑되는, 인정받는, 알려지는 그 가치, 그 인격, 유올로지 프로파일. 뭐가 근본적이고 소중하냐 하는 거예요. 그 책의 주제, 큰 대지는 그 사람 존재 자체의 귀중함,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인격을 어떻게 형성해 갈 건가. 그 쓸모를 중시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소중한 사람으로, 인격적인 사람으로 자기를 훈련하고 남을 알아볼 건가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추천할 만하죠. 예, 딸에게 추천할 만하죠. 사랑하는 딸에게. 그래요. 진짜 소중한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나 가치로 따지거나 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따질 수 있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부자인 걸 자랑합니다. 나에게 비싼 거 사주는 거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격이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됐는데도 아빠가 부자인 것을, 회장님인 것을, 권력자인 것을 자랑한다면 철없는 사람이죠. 아버지의 소중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죠. 집 나간 둘째 아들, 집에서 아버지가 안 베풀어준다고 불평한 첫째 아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등이 산 같습니다. 뭐든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소중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등은 점점 초라해지고 약해 보여요. 점점 작아집니다. 그런데 그 늙으신 아버지가 더 소중한 거예요. 아니, 안 계신 아버지가 더 소중합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도, 쓸모로 치면 아무 쓸모 없는 것 같아도 정말로 소중한 것이 그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소중한 가치를 자랑하고 또 그 가치를 서로 알아주는 것 속에서도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얼마나 유용한지, 쓸모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주는 것보다 존재 자체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알아주는 것이 진짜 우리를 가치 있게 합니다.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많이 살기시기를, 저도 올해 저의 정말 기도 제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친구입니다. 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소중한 것을 알아주는, 해서 늘 내 편이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사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의 그런 친구가 되시면 좋겠다. 내가 그런 친구 같은 목사가 되면 좋겠다. 우리 아내가 나를 그런 친구로 여기면 좋겠다. 내 아내에게서 그런 친구를 찾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세관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서로 그런 친구로 서로를 알아주고 소중히 여기면 참 하나님 앞에 기쁘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게 참 우정 아니겠어요? 예, 존재 그 자체의 소중함을 알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비로소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가치를 알아보고 이름을 불러주니까 의미 없는 몸짓이 아니라 나에게로 와서 소중한 꽃이 되었다. 이런 시가 있잖아요. 예, 우리를 알아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한 일과 쓸모에 관계없이 어릴 때부터 우리의 의지 되시고 늙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누가 불러주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다는 건 너의 이름을 지정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My name is written on his hand. My name is graven on his heart.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부끄럽지 않고 창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자랑스럽게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내 이름이 예수님의 손바닥에 쓰여졌기 때문이고 내 이름이 예수님의 심장에 새겨졌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를 소중히 여겨셔서 귀한 피를 흘려 씻어주시고 그 생명으로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이고 면류관이다. 그런 찬송가를 부르는 것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소중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스럽습니다. 예,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또 서로 소중히 여기고 쓸모와 유용성과 나에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상관없이 귀히 여기는 그런 우정을 서로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치면 좋겠는데, 자랑이란 것은, 사람의 가치란 것은 서로 알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살을 부딪히고 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소중하게 드러나느냐,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령으로 따라 살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로의 가치를 알아주고 서로 또 귀한 사람으로 서로 대하고 사랑하는 그 일 속에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이 있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자존감, 보혈로 부속하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배받고 기뻐하시는 그 나의 참된 영광을 알지 못할 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남이 인정해주는 것을, 남에게 자랑할 만한 성취를 이룬 것을, 나를 많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것을, 커넥션과 네트워크로 칭찬 많이 받는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자랑으로 나의 영광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옛사람으로는 서로 인정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서 좋은 말을 해주지 정말 소중한 것을 인정해주기 어려워요. 예수님 안에서 아니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들끼리도요, 서로 인정해주기 참 어렵습니다. 그 제가 정말 좋은 목사들의 모임에 속했다고 저는 늘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도요, 서로 순수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 증거가 뭘 가르치는 거를 참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새로운 책을 읽었어요. 막 감동함을 받았어요. 그거를 이 목사들 모임에서 막 가르치고 전하려고 하면은 왠지 마음에 막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목사들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자랑을 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내가 한 일로 자랑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바울은 헛된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26절,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영광이란 말이 번역을 참 잘한 말이에요. 영어로는 do not be conceited 이렇게 번역합니다. 대개 이게 잘난 체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이에요. 허영을 부리지 말아라. 허영이란 말도 헛된 영광이란 말이네요. 빌헛자에 예, 영광자니까. 예, 이 말이 참 잘된 번역이에요. 원래 말이 케노독시아 그런 말입니다. 케노독시아. 케노란 말은 비었다는 말이에요. 텅텅 비었다. 독시아란 건 독살러지 그렇게 영광이란 말인데 비인 자랑이란 거예요. 자랑할 근거가 없는데 속이 텅텅 비었는데 헛되게 자랑한다는 그런 말, 그게 헛된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자랑 결핍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영광 결핍증.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신 데 있어요. 내가 참 자존감을 느끼고 내가 인생이 소중한 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 때, 그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건 꽉 찬 영광입니다. 참된 영광이에요. 그게 없을 때 어디서 영광을 구합니까? 사람한테 구해요. 인생에서 구합니다. 세상에서 구해요. 헛된 영광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진 것 같을 때,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성공한 사람이 있잖아요. 과연 칭찬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물론 칭찬받고 그래 기분은 좋겠지만은 바울은 그게 서로 노엽게 하거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잘난 사람, 너무 잘난 체 하는 사람, 혼자 막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있으면, 야, 막, 그래요. 노여운 마음이 듭니다. 예, 시기하지 말고. 예,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있을 때 참 겸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냥 비교적으로 상대해서 우월감에 빠져서 남을 격동하게 하거나 남의 마음을 상하게 절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열등감에 빠져서 당연히 누리고 있는 그런 복도 저 사람은 저걸 누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가져야 되는데 하면서 정당하지 못하게 투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세상의 형편이고 우리 안에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형제들이라면 6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알아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귀한 피로 구속해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셔서 형제된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신령한 너희는 그러잖아요. 신령한 성령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형제가 아니라면 육신의 소욕을 따른다면 헛된 영광을 구한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나의 의로움을 과시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 책임이지. I told you so. 뭐 이러면서 상관하지 않고 짐을 같이 지려고 하지 않거나 혹은 지적만 해대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거나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바로 잡는데요. 그냥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는데요. 회복시킨대요. 이 바로 잡는다는 표현이 그물이 찢어진 데를 깁는 그런 거. 뼈가 부러진 것을 이렇게 어긋난 것을 맞추는 그런 거. 그런 표현입니다. 바로 잡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러려면 얼마나 그게 지적하기는 쉽지만 바로 잡을 때까지 도와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부모 역할이 어려운 게 뭐겠어요? 바로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어릴 때는 그나마 쉽습니다. 강제로 바로 잡아지니까. 근데 머리가 깨면 지적한다고 혼낸다고 바로 잡아지지 않아요. 참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아예 형편에 맞춰서 정말 어떨 때는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면서 도와주도록 하나님이 부모로 만드셨어요. 바로잡는 일은 짐지는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적하는 건 쉬운 거예요. 지적하는 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하면은 내 속도 시원하고 나도 의롭게 보이고, 그래요, 나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형제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바로 잡아라. 근데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라. 온유란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속성이에요. 성령님의 됨됨이입니다. 그 성령님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사람의 인생에서 열리는, 오래 성령님과 거할 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일이 오래 될 때 내 삶 가운데, 내 관계 가운데 열리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게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허영이라는 건 빈 영광, 근거 없는 자랑,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얻어내려고 하는 그 자랑, 그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더 높게 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헛된 영광을 가지면 다툼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있을 뿐이지만 예수 안에서 참된 영광을 가진 사람은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짐을 같이 질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영광된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버리고 7절,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비웠다는 말이 케노스란 말입니다. 빈 영광, 케노독시아, 빈 영광. 비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텅텅 비었는데 다른 데서 영광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리는 영광이 속에 가득 찬 참된 영광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영광이기 때문에 스스로 비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걸 창피하게 안 하고, 하나님 나를 이런 취급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창조 때도 하나님의 지혜가 돼서 천지를 창조하는 그 일에 내가 동참했는데 만물을 내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요,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인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십자가에 달리는 이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격동당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기꺼이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그 고통과 수모를 참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온 세상에 있는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모든 입술이 예수를 구주라고 영광 돌리는 그런 주요 메시아요 왕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분으로 높이셨다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요, 서로 섬기라고 하는 거, 서로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바울이 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 겸손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서로 겸손함으로 서로 섬겨라. 서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라. 서로 잘못할 때는 온유한 마음으로 세워주고 잘했을 때는 시기하지 말고 칭찬하고 같이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세상에서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다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그렇게 해주는 친구가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 살아갈 맛이 납니다. 내가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해 주셨는지, 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생으로 얼마나 큰 값으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서로 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영광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알 때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권면들이 진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다가 조금 하다가 지쳐서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들었다고 막 그러고 그러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참된 영광을 알고 누리면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짐을 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같이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그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참된 영광을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살피라고 그래요. 6장 1절에서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바로 잡되 각자 자기를 살피라는 거죠. 우리가 다 소중합니다. 서로를 그렇게 소중히 여길 수 있고 정말 서로를 살려주고 바로 잡을 수 있어요.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여기 앉아 여기 계신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소중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뵐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마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거룩하고 소중하게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맡겨주고 서로 이 귀한 일을 같이 나누게 소중하게 부르신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고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의 목소리는 힘이 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되 짐을 서로 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되 자기를 살펴서 시험에 들지 말도록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4절에서도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서 나의 자랑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나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늘 확인하라고 그러잖아요. 남에게서 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다시 확인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뭐 된 것처럼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건데 이게 책망만 하고 질책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책망만 하고 질책하는 말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서 나의 교만한 것을 못된 것을 보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살펴서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살펴야 돼요. 자기의 일을 시험해서 이 시험이라는 말이 시험이라는 맛이 연단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이라는 말이 여기에 각자 자기의 일을 시험해봐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 마음속에도 격동하는 것 시기와 질투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제 수준에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목사들 사이에서도 너무 잘난 체 하면은 아이구야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살피란 거예요. 시험하란 거예요. 연단하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가니가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깨끗한 은과 금만 남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살피고 연단하고 시험해서 육신의 소욕은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십자가에 죽은 줄로 확인하고 성령께서 주신 그 영광 하나님 안에서 얻은 그 자랑 성령께서 주신 그 은혜 그것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바로잡는 그것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깨끗해지려는 겁니다. 살피는 것은 좋은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살피는 것이고 시험하고 연단하는 것은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시험하고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랑이 남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을,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을,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요,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서로 섬기고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의 사랑에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구속하셨는지를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그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참된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그렇게 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신실한 목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이라서 소중한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아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하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요, 나를 정말 귀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좀 창피하고 내 속이 드러나면은 아이고 이거 막 그럴 정도로 나를 귀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근데 그게 참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줘요.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하고 똑같을 정도로, 하나님의 기준에 들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음란했고 살인도 했지 않습니까? 교만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접을 해주셨어요. 다윗이 그것을 알고 그렇게 되려고 하나님 앞에 애를 쓴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했어요. 성전 짓는 일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의 사람이라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대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진짜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자기는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을 그렇게 대접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을 때 다윗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을 능력 있게 이루는 참된 하나님의 왕의 모습들이 나타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셔서, 그렇게 귀하게 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서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정직한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천하보다 귀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대해줄 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잘하고 싶잖아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앞에서는 잘하고 싶잖아요. 자기 알아주는 사람 위해서는 목숨도 버린다면서요. 서로 그렇게 알아줘서 서로에게서 최선의 모습을 끌어내는 그런 형제 자매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서로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격동하는 마음이나 우월감이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심함이나 이런 것, 감히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마음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방해할 때에는 자기를 살피기 원합니다.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시험하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질책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요놈하고 하는 그 앞에 두려움으로 있자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두렵습니다. 물론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너머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자는 거예요. 정년하자는, 연단하자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왜 세상에서 하나님 누리는 것이 없습니까 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그저 원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탓하지 말고 알아줄 만한 사람하고 모이자고 당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회복하자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구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을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 나의 영광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칭찬도 다른 은혜도 성공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 기쁨과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멀어지신 것 같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어찌하여 먼 것 같습니까? 목마릅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헤매는 것처럼,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그 사랑을 갈구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한 번도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른 것 가지고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할 뿐이에요. 다른 것 가지고 자랑하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불행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불쌍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말이 없을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짖기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한 번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의 목숨값으로 산 백성들을 왜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적신입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죽음입니까? 사망입니까? 질병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입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직 은혜 때문에 존귀한 자로 회복될 때, 예,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나와 형제의 사이에서,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완성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인정하는 소중한 분들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형제 자매를 섬기게 돼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저도 사람의 마음으로 상심할 때도 있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 때도 있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붙잡겠습니다. 그 마음에만 동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고 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